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러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져 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바야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17절 같이 하십시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아멘. 날이 갈수록 감사와 감격이 더해가고 세임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꼭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종교와 복음은 모습은 비슷하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 종교생활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종교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모든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종교와 복음을 구별하는 사람은 예배에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별하지 못하면 예배에 실패하고 그러면 경건하게 살고도 삶에 힘들어지고 선하게 살고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부딪히고 해결하는 일들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잘 아시는 분 한 분은 참 젊었을 때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자부할 만큼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분이 종교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빠져 있어서 복음을 받기가 힘든데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 아니면은 종교생활에서 복음생활로 들어오지 않기 못하기 때문에 꼭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일부분을 그분에 대해서도 대개 다 화려해서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고 부인하고 예수님은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의 일들입니다. 이 말씀 속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두 인물을 우리는 한번 꼭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인물 중에 내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모두 다 가룟유다 쪽에 속해 있지 않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한번 다시 본인 스스로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가룟유다는 분명히 다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가룟유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팔아먹고 부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가룟유다의 자리에 있지 않고 베드로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매 시간 매 분초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가룟유다에게 일어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이 일어나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연약하고 비겁하고 배신까지 했던 베드로가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세계적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잘 나가거나 훌륭하거나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완전을 추구하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내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계속 인정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마땅한 예수님은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높은 수준의 경지에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어떻게든 내 삶이 깔끔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종교 쪽이 훨씬 건사해 보이고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소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만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부분을 잘 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고 복음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모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어집니다. 내가 연약한 가운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면 그는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형편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둘 다 상당히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괘씸한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서리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주를 경외하려 하십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죄를 감찰하시면 아무리 의롭고 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종교생활은 한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을 보니까 종교생활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 나간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자기의 거하던 집에 돌아와 보니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오매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부 다 심하게 되었더라. 그리스도 없이 마음을 비우면 사단이 거하는 좋은 장소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열심히 봉사하면은 결국은 사단한테 속아서 실망하고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의 모습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어려운 상황이 놓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의무생활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몰라서 조금이라도 알아가기를 원해서 나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메마르게 되었으니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감격도 되고 눈물도 나고 교회에 나가는 것이 신나고 기도도 기대도 되어졌고 날이 가면 갈수록 좋았었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시들해지고 냉랭해지고 이제는 너무 교회에 나가는 그 자체가 부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부담은 되지 않으셨습니까? 억지로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교회 가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자리 잡지를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생활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고 그게 제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고 목회와 교회 방향을 거기에 맞추기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저는 날이 갈수록 감격이 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는 것이 신바람이 나고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될 것인가를 말씀을 선포하고 나게 되면 삶이 날마다 날마다 아름답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신이 납니다. 종교생활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여러분 삶이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늘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은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의 마음 가진 사람들끼리 말하지 않아도 눈을 보아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생활은 우상 숭배와 거의 비슷합니다. 종교생활로는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는 근본 저주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면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확신 가운데 누림이 되어집니다.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복음과 복음을 고백하는 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연약하고 무능하고 실수해도 성령 스케줄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속에는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른 야망과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었습니다. 팔아먹어도 괜찮습니다. 팔아먹은 다음에 문제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배신하고 나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복음의 능력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은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그래서 자살을 했습니다. 자기의 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추구했다면 자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개하면 예수님을 팔아먹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악질죄를 지어도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됩니다. 영접하는 순간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 복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끄러워 못 가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너무 죄를 많이 지어도 도저히 교회 못 나겠다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감기나 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별 차이 없는 병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살인죄나 남을 잠깐 미워한 것이나 같은 수준입니다. 어차피 원죄 문제에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고 마음속에 악한 생각만 하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세계 보고만 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너 같은 것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하는 참소자의 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나타냈습니까? 가룟 유다 유형의 사람은 맞아, 나가 죽어야지, 나 같은 게 무슨 세계복음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쪽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그래 맞아, 나는 연약하고 실수 많고 하나님께 부끄러운 투성이야.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해.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를 우리 한번 보면 분명히 내 자신이 어느 쪽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도 중심으로 사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 중심, 프로그램 중심, 열심 중심, 사람 중심, 목표 중심이 아니라 기도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시대시대마다 쓰임받았던 사람들도 기도 중심의 사역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시리아 뜰에 가두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께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깊은 기도의 비밀 가운데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깊은 기도 가운데 몰아가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왕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싹이 틀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사야에게 깊은 기도 가운데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 추수할 일꾼이 없음을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때 이사야가 듣습니다. 이사야가 기도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르토기 후대 남은 자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시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 원리도 기도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깊은 기도 가운데 몰고 가셨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14절에 골짜기에 가득 찬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마른 뼈가 이스라엘인데 이들에게 생기운동, 말씀대언운동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생수가 흘러가는 곳에 마른 뼈와 같은 말씀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조카 노과 갈등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양보하고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기도 가운데 아브라함이 들어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눈을 들어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발로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발로 밟는 것 분명히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사회 원리도 바로 기도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 다 허락하셨습니다. 어느 날 능력의 사자 엘리야가 너무나 낙심되어 자살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불의의 사자 능력의 사자인 엘리야가 불 중심 능력 중심으로 하다가 나중에 힘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세면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엘리야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능력 중심, 체험 중심, 열매 중심이 아니라 기도 중심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 저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모여 기도회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니까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습관에 나도 모르게 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도 중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잠도 못 자게 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철학기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자기 욕을 관철시키려고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사자들이 나와서 힘을 도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기도 중심으로 살게 되면 안 보이는 영적 배경이 깔리게 됩니다. 영적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를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주위에 영적 배경이 깔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힘을 받게 됩니다. 서로 기도할 때 영적 배경에 힘이 깔리게 됩니다. 오늘 가룟유다의 배신을 한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기도에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가룟유다도 그랬습니다. 기도 중심으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 46절에 제자들이 기도할 마음은 있었는데 육신이 피곤하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되는데 제자들이 관심이 다른 데 있었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어떤 조건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는 건 가룟유다는 사단의 도구가 되었다 했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것을 예수님을 팔아먹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다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가지고 놀 수도 있고 성령께서 지켜주실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마음과 생각이 사단의 통로로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어느 날 보면 완전히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불신앙의 생각을 넣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충만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로 사상화되어 있으면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이 화가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악한 일에 쓰임받는 것은 바로 저주입니다. 베드로가 가룟유다와 마찬가지로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 속에 가룟유다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희미하고 기도에 실패하면 판단력과 분석력이 희미해집니다. 그리스도가 희미한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예리한 판단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판단력이 희미하고 그러면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 미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에 실패하고 상황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잘못 판단하니까 잘못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로마 군병을 데리고 오자 베드로는 불타는 사명감, 정의감과 혈기, 열심을 가지고 예매한 사람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것이 다 잘못된 사명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정말 급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니까 엉뚱한 일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며 생을 낭비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쓸데없는 일에 돈을 쓰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망하는 것이 불을 본듯이 훤하게 보입니다. 복음과 관련되지 않는 곳에 도와주면 도와주는 것이 원수로 돌아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열 번 도와주다가 한 번 도와주지 않으면 원수가 됩니다. 복음과 상관없이 물질과 시간, 마음과 정성을 썼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음과 관련된 일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모험하며 자기 딴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사명감, 잘못된 열심입니다. 기도에 실패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게 됩니다. 여차하면 도망가려는 것입니다. 늘 대비책을 세워놓고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즉석으로 편의주의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적당히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멀쩡히 따라가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불신자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속에 있다면 늘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차이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형편없는 가룟유다나 베드로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내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룟유다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하나 가지고 있다고 시대시대마다 쓰임받게 하는 사람을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자신의 의를 위해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예수님의 완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문제 다 해결했는데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양심의 가책이 더 컸습니다. 주로 착한 사람이 정신병에 많이 걸립니다. 자기 속에 나쁜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남을 배려하다 보니까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 사깁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착하면 되는데 복음을 모르고 착하기 때문에 의를 이루려고 하면 정신문제로 폭발하고 마는 것입니다. 가룟유다는 자신의 의를 위해 자살했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누가복음 2장 62절에 참된 회개를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비록 나를 부인하고 배신했지만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문화권을 개혁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후대를 살리고 구루터기를 세우는 시대적인 계획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습을 사도행전 1장 12절까지의 베드로전서 후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닥칠 위험 때문에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유대에 관한 바리새인 서기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성품이 바뀐 것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만큼 헛소리를 많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정말 가장 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헛소리를 많이 합니까? 발을 씻어줄 때 발만 씻을 것이 아니라 내 몸 전체도 다 씻어주옵소서. 쓸데없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도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가장 많이 속았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 8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교만했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5, 6절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바르게 질 수가 없다고 거꾸로 매달려 순교라 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창세기 3장 저주 때문에 멸망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하는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게 사실적으로 고백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삶은 분명히 달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 물질, 감정과 이성에 속지 말고 사람의 말에 속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같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때가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곳저곳에서 난리를 지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제들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 참사랑의 교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난리가 난리라 할지라도 저희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가정에서 현장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 전체, 세계 전체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늘 고백하는 참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